오늘은 저희가 공지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그 다음에 부정선거 규명 촉구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양력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빼고는 다 하신 것 같으네. 보니까 예, 오랫동안 공안검사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또 국무총리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 하시고 자유한국당 대표 이제 역임 하시고 또 지난 몇 년 동안은 부정선거 방지 대책위원회 이거 만드셔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고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셔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거짓, 부패 이런 거에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이 승리하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깨우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강연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오시거든 큰 소리로,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살아있는 교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에 오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얘기를 할까요? 정치 얘기를 할까요? 예? 둘 다 하라. 저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제가 여기 하나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성경에 기록된 정치 원리.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메모를 쭉 했어요. 하다가 너무 많아서 열몇 장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정치인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정치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우리 역사서들이 다 그렇고 뭐 신약으로도 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한번 놓고 갈 테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 몰라가지고 저는 한 서너 명 오시는 줄 알았어요.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정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거두기 위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정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세상을 바꾸지 어떻게 세상 밖에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치까지를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새 그거 하지 말라고 다 그러거든. 저는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방해 안 하면서 얘기할 수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심스럽잖아요. 오늘은 정말 자유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정 목사님 괜찮습니까? 아직도 간첩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정말 미쳤나? 이 나라가 지금 간첩 때문에 북한의 사주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간첩이 지금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예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이죠? 이쯤으로 기억이 돼요. 국정원에서 간첩 사건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4.15 총선에서 북한 통전부에서 충북 간첩단의 지령을 내렸다. 그 지령의 내용은 뭐냐면 이번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케 하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시오. 정치적으로 매장하라. 이게 지령의 내용이에요. 통전부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대남 공작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여기다가 간첩에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황교안을 자유한국당을 패망케 해서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시워, 그들의 말이에요. 그대로 들시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매장돼 있습니까? 매장 안 돼 있습니까? 매장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간첩은 지금 살아있고 공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충북 간첩단 사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이제 조만간 여기저기서 간첩 사건이 터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뒤부터 간첩 사건들이 막 터졌어요. 창원 간첩단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또 진주 간첩단 사건 들어보셨나요? 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전주 간첩단 사건, 그리고 제주 간첩단 사건. 얼마 전에 제주 간첩단들이 뭐 석방됐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간첩들의 움직임들이 정말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경각심이 떨어져서 그래요. 경각심이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다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충북 간첩단 사건 이전에 이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경기 동부연합이에요. 경기 동부연합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란죄로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이런 사건도 있었네. 1992년도에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보세요. 다 나옵니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간첩 62명이 구속됐어요. 총책은 북한의 이선실이라는 자가 총책이었습니다. 북한 서열 13위예요.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럼 보세요. 중부지역당, 경기 동부지역당, 충북지역당, 창원, 전주, 진주, 제주까지. 여러분, 전국에 간첩이 깔려있죠. 계산이 금방 나오시죠? 이것뿐이 아니에요. 간첩들이 드러난 게 그것이지 암약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말 정신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저절로 그리 된 게 아닙니다. 간첩들의 공작이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 간첩론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모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검사 생활 28년 했는데 그 대부분을 공안부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공안부에 갈 때도 13대 총선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검사 하나를 충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공안부 검사로 하나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안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계속 지금 이제 부정선거들이 선거 때마다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막걸리 줘가지고 표를 얻기도 하고 뭐 고무신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짜 뉴스 이런 걸로 이제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의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2010년경부터 그 뒤부터 이제 전자적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증거는 제가 뭐 자료를 좀 하나 갖고 왔는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세 권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올 때 집에 있는 걸 다 갖고 와 보니까 30여 권밖에 없더라고요. 세 종류인데 30여 권이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여기 보면 이제 4.15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뭐 여기 이렇게 한 장을 넘기면 여기 제일 먼저 일장기 투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투표 용지의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는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습니다.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이 투표 용지가 진짜 투표 용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용지 자체는 뭐 어디 인쇄소인가 뭐 거기 그런 데 가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다 그대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아는가? 여기 제일 이제 왼쪽 끝에 투표관리관 란이 있어요. 여기가 투표관리관으로 써 있습니다. 다 보이시죠? 뭘 보여요? 보이지 않죠? 하여튼 여기 다 있어요. 아 여기 다 있구나. 아이고, 아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투표관리관에는 이제 투표관리관이 오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그럼 이걸 받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가서 기표하고 요걸 이제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이제 이게 유효한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정확해야 되겠죠?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투표관리관이 자기 책임하에 두는 거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어디 갔습니까? 여기 보면 일장기 투표지라고 별명을 붙인 건데 이게 누군지 식별이 안 돼요. 아, 뭘 보여준다고? 아, 저 뒤에 있나요? 식별이 안 되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거법에는 유권자가 표를 받은 다음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이걸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고 접어서 이거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진짜 투표용지인데 저런 가짜 투표용지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민경우 의원이 출마한 인천 송도 쪽에 이제 이 투표지들인데 방금 저거는 송도 을 투표소의 한 장면이에요. 거기 투표소에 유권자가 1,900명이었는데 저런 일장기 투표지라는 게 1,000장 넘게 나왔습니다. 1,000장 넘게. 그러면 이런 투표지를 가지고서 우리 투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재검표 때 나온 건데 재검표의 의미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유권자가. 그런데 재검표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유권자가 그런 투표지에 투표를 했겠습니까? 안 했죠. 한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민경우 의원이 10억을 걸고 이런 투표지 본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억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찍은 투표관리관을 법원으로 불렀습니다. 대법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뻘겋게 되어 있는 이런 투표지를 우선 준 일이 있냐? 아유, 제가 그걸 왜 줍니까? 저는 그거 준 일 없습니다. 투표관리는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이걸 본 일은 있냐? 본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가짜 투표지 아닙니까? 부정선거 아닙니까? 한두 장이 아니라 1000장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투니까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그 1000장을 또 다시 하나 다 보다가 그중에 279표는 유효로 돼 있던 거를 무효로 바꿨습니다. 무효라고 대법관들이 이걸 다 보고서 도저히 자기들도 이걸 유효 투표지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민경호 의원이 이겼겠습니까? 못 이겼겠습니까? 아니, 이런 부정선거 한 장이 나와도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79표가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논리는 뭐냐면 민경호 의원이 진 거는 3000표인데 가짜 투표지가 이거 바뀐 것이 279밖에 안 되니까 당락에 영향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이런 게 허용이 된다면 얼마든지 조작해가지고 다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선거는 무결해야 됩니다. 무결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예를 하나하나 다 들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드린 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어린 학생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를 수사한 사람이고 또 처벌한 사람이고 해본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황 대표가 왜 저렇게 됐냐, 총리까지 한 분이, 대통령 고향까지 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저를 음모론자로 만들었어요. 예. 다 아시죠? 그러나 저는 음모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음모론자였다고 한다면 국정원도 이 부정선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자들도 다 음모론자들이에요. 또 우리 당에 여러 의원들을 비롯해서 공명선거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한 분들이에요. 그 이 사람들 다 음모론자예요. 지난번 제가 있는 당은 국민의힘 당인데 거기에 지난번 당 대표 후보로 4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 4명 중에 3명이 하나무개를 빼고 3명이 다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 의원 아시죠? 나경원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본인이 서명까지 했어요. 당 대표 후보가 4명 중에 3명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결국은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대통령. 이번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옛날처럼 군인들 투입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우리가 이게 계엄령을 했다는데 이상해요. 맨 처음에 제가 영상을 다 보다 보니까 처음에 군인들이 20명이 들어오더라고요. 20명. 그 국회의사당에는 보통 한 1,2천명이 상주합니다. 상주. 근데 이걸 제압하려고 그러면 2만 명, 3만 명이 와야 제압이 되겠죠. 근데 20명이 들어왔어요. 아니, 계엄령이 발령된 게 맞냐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계엄령이 맞냐 했더니 언론에 다 그렇게 보도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계엄군이 국회가 아니라 선관위에 갔다는 거예요. 선관위원회에 압수수색을 하러 간 거죠. 나라가 이래 해봐도 막히고 저래 해봐도 안 되니까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을 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왜 대통령이 막혔는지 다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는데 부정선거가 그냥 이렇게 남아 있게 되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부정선거로 조작하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정선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이 선관위원회에 세 개의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서 군인들이 압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지 갑자기 막 탄핵 일정이 막 당겨지면서 서둘러지면서 생략되면서 탄핵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올무에 매이니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요.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경험하고 또 그동안 일해왔던 영역에서의 결론은 4.15는 부정선거였다. 이게 답입니다. 부정선거였어요. 그 이전에도 사소한 선거 부정은 있었습니다. 사소한. 매번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들이 있었죠. 선거 사례가 있었죠. 그렇지만 4.15 총선 때, 2020년 때와 같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2024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보죠. 우리가 지난 4.10 총선에서 우파 쪽이 얻은 표하고 잃은 표 따질 때 잃은 표가 우리가 진표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국힘당 쪽에서 후보들이 진표 그게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5%.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이니까 비례까지 해서 그러면 반을 짜는 150석이에요. 5%를 우리가 졌다면 의석이 우리한테 몇 석 정도 왔어야 될까요? 중간이 150이니까 5%. 그러면 5시나 10 많아봐야 10. 그러면 140이나 142, 3 이 정도가 돼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5%밖에 안 졌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08석밖에 못 얻었어요. 저쪽에 192석을 얻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2020년 선거도 그랬어요. 우리가 진 거는 8% 졌는데 의석은 103대 180이 됐어요. 이 계산이 맞습니까? 그 이전은 어떤가? 2020년 이전의 선거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5% 졌으면 5% 정도 우리가 의석을 잃었고 또 5% 이겼으면 5% 정도 우리가 의석을 이겼어요. 아주 압승했다고 하는 게 160몇 석 정도가 압승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92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부정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 부정선거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뭐라고 뭐라 그러시는데 안 들리네. 대한민국 체제 전복. 맞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정치는 이겼다 졌다 그런다. 여러분, 지금 정치가 이겼다 졌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번에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졌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는 고통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정권을 한 번만 더 뺏기면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별로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말은 허언이 아닙니다. 오래 공안에 근무하면서 정세를 분석해왔던 그런 전문가의 생각이에요. 판단이에요. 한 번만 더 정권 뺏기면 지난번 우리가 MB 때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정권 찾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저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정권 확보했었는데 그때 우리 윤 대통령에게 졌단 말이에요. 실수한 거예요. 그 자들이. 내가 볼 때는 그때도 이기려고 그랬는데 너무 여론이 나쁘니까 적당히 맞추려고 하다가 0.73% 졌어요. 그건 아시죠? 0.73% 졌으면 우리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선거 무효 소송할 거예요. 네, 당연히 되죠. 당연히 0.73%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선거 무효 소송 냈습니까? 안 냈어요. 해보면 더 난리가 날 테니까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에는 몇백 표 이런 의원들도 그 재검표 신청했었어요. 이런 일이. 지금은 저들이 마지막 정수리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우리 더 뺏기면 그 다음에는 자유민주 선거는 없습니다. 그냥 공산주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는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할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저예요. 저. 그 다음에 누굴까요? 목사님. 장로님 마찬가지. 집사님들은 괜찮을 줄 아시나요?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피난민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북한의 황해도에서 생활하시던 분이에요. 이게 이제 전쟁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피난을 오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제 우리 형제가 6명 있습니다. 4명은 북한에서 낳고 2명은 여기서 낳았어요. 우리 막내 누님하고 나하고는 여기서 낳고 4명은 다 북한에서 낳았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길래 이분들이 피난을 왔을까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살상이 있었고 특히 목사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 붙잡혀가지고 그냥 불타 죽었어요.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할 사람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기도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부정선거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제가 따라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거짓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봤어요. 279번.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부정선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리가 없죠.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려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는 못해요. 뭐 법무부 장관도 했지, 총리도 했지, 대통령 권한도 했으니까 조롱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다들 저에게 많은 억압을, 압박을 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압박에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뭐 간증을 하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얘기를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요 얘기는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흙수저로 보입니까? 금수저로 보입니까? 예? 네?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못 살 때 태어났습니다. 1957년생. 우리가 제일 못 산 때가 1954년이에요. 전쟁 직후. 제일 못 살 때. 그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고물상을 하셨어요. 요즘은 고물상도 이제 뭐 기업화돼가지고 그렇다는데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어려운 그런 고물상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점심 옛날에 도시락 싸갔는데 도시락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이 내놓기가 창피해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굶을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때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그럴 때 그 한국에서도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저였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기 어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는 귀한 아내를 저에게 주셨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아니 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사실은 좀 많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버렸어요. 어긋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교회 탄압 사례들을 한번 쭉 추려봤습니다. 교회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을까요?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요?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우선 당장 우리 경험한 게 코로나. 코로나 때 예배도 못 드렸죠. 또 무슨 탄압을 받고 있을까요? 딱 벌써 두 번째 가리게 딱 잡히자. 제가 추려보니까 15가지의 교회 탄압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성탄절을 보냈는데 옛날 같으면 성탄절에 막 캐롤 부르고 성탄절이 축제였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인지 아닌지 모르게 슬그머니 넘어가 버려요. 캐롤도 못 들려줘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원해서 그래 됐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걸 원해서 캐롤도 안 하고 크리스마스에 새벽송도 안 가버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원해서 그래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압력이 있으니까 스물스물 아이 그래 뭐 압력도 있는데 하지 말랐는데 뭐 굳이 해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너져 간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미션스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션스쿨 아시죠? 요새 미션스쿨 있습니까? 아니 명목은 미션스쿨인데 미션이 전혀 수행되지 않는 교회, 아니 그런 학교들이에요. 저도 미션스쿨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라고 그랬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목회 개척해서 목회하는 곳이어서 뭐 체계적인 뭐 성경 훈련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만 생활하는 이런 교회였어요. 제가 학교에 갔더니 매주 한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과목이 영어, 수학, 성경 공부. 그리고 한 과목씩 있어요. 거기서 뭐는 쉐마 교육이라는, 쉐마 교육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교회에서 충족받지 못한 것을 내가 채워가지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크게 됐었어요. 거기서 전도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합창단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전도도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성경 공부 시간도 있지만 매주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려요. 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매주 하시는 거죠. 이게 미션스쿨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기능을 전혀 못하게 우리가 안 했습니까? 막혔습니까?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힌 거예요. 그 다 이게 결국은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못 들어오고 청년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일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제가 15개를 나중에 목사님께 좀 드릴게요. 뭔지. 그렇게 우리가 좀 당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될 기회가 생겼어요. 뭐냐면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지금 심리 중에 있는데 정말 엉터리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사유가 뭐냐면 내란이라는 거예요. 내란. 내란과 국헌문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내란이었는데 소추도 안 해서 아예 내란죄를 빼버렸어요. 알맹이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단 탄핵 추진을 해놓고서는 알맹이는 빼놓고 절차도 안 지키고 법에도 어긋나는 이런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신문이나를 통해서 좀 들어보셨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탄핵의 목적은 뭘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내란도 아닌데 내란도 빼버리면서 이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절차도 엉망이고 제가 그래서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서 직접 가서 제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했다 좋다. 제가 예견컨대는 뭐 증인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리를 탄핵 심리를 다섯 번 하게 돼요. 다섯 번. 증인이 몇 명인데 다섯 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시간도 제한을 둬요. 한 사건당 건당 소추인에게도 90분 피소추인에게도 90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핵 소추를 받은 분은 할 말이 많죠. 내야 될 증거가 많죠.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할 일이 많은데 똑같이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청구인 쪽에서는 대통령 쪽에서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잘라요. 아예 초식에를 딱 갖다 놓고 초식에 재가면서 지났습니다. 어쩌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불공정합니다. 절차가 왜곡됐습니다. 이런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란 외환죄 다시 한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소추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내란 외환 찾아서 소추해라 이 말입니까? 이 헌법 재판의 헌법 규정이 내란 외환이 있나 그러면 찾아가지고 소추해라 이게 이 헌법 규정의 취지입니까?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할 수 없다예요. 근데 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가장 중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소출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뭘 계엄령을 발령을 했다? 계엄령의 불법입니까 여러분? 헌법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엄령을 냈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나온 증인들, 난 그런 짓을 받은 일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짓을 받았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짓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들이 그런 것을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했다, 상의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오염된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탄핵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장관 또 총리까지 29명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해놨어요. 탄핵 소추. 그러면 이 장관들이 일을 못하죠. 직무정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랬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역사에 29명을 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나라가 저절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조인 출신이고 지금 정치를 합니다만은 탄핵은 안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탄핵할 때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장관들이 29명 손발 묶여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최상 암흑의 지금 대대행이에요, 대대행. 권한대행도 아니고 거기에 또 대행이에요. 어떻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임기제 공무원, 특히 대통령에 대한 잘잘못은 대통령 임기가 50년입니까? 5년이죠. 그 끝난 다음에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이거 잘못했다고 그래요. 에서 의석수 많다는 것 때문에 그냥 탄핵소추해서 직무정지시켜버리면 이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앞이 뻔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임기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대통령 잘했다, 이 대통령 이런 게 부족했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나 그냥 막 탄핵 소추를 해버려가지고 손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무총리, 본래 국무총리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또 기재부 장관이 일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기재부는 좀 다르네. 국방부 장관이 일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장 일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핵심 장차관들 역할들을 다 손발 묶어버리고 있어요. 결국 이들의 의도는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국가로부터 아까 제가 그렇게 제일 어려운, 제일 못 사는 사람으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국방부를 해도 안 되고 무슨 감사원을 해도 안 되고 다 막혔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국민밖에 답이 없다 이겁니다. 국민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못된 정치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냈던 선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조국 장관 아시나요?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따라서 사퇴시켰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우리가 샤우팅하고 싸우대니까 결국 조국이 물러났죠. 우리가 여기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정희라는 분 혹시 아시나요? 선거관리위원장 하던 사람이에요. 선거관리 엉터리로 해놓고 대선관리 엉터리로 해놓고 그걸 버티고 있었어요. 사과 한마디 하고 그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방대와 부정선거 감시 세력들이 거기 가서 엄청나게 압박 시위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찾아가서 출근할 때마다 그 압박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일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잘 모르셨죠, 이런 일들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 힘을 모아가지고 싸우니까 결과적으로는 무너지는 사례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지요. 지난번 이제 헌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번 기일을 하고 마치겠다 그랬는데 본인들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국민들이 다 여론이 아주 굉장히 나빴어요. 이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 더 해가지고 세 번 더 해갔나요? 여덟 번 하고 마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진행 상황을 보니까 너무 편파적이고 잘못되고 필요한 부분을 다 빼버리고 하니까 또 막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두 번을 더 늘렸어요. 열 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인도 더 세우겠다고 했어요. 아주 작은 승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 싸우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체제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호불호를 떠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이제는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교회밖에 답이 없다. 교회밖에 답이 없다. 저 뒤에 누가 영상을 띄워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게 뭔가 하면 대통령 석방하라. 제가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데 어떻게 하여튼 이게 그 숫자 통계들입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데 동의한 분이 몇 명입니까? 87만 2910명인데 저보다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거는 실제 숫자예요. 실제 한 사람들 숫자인데 어떤 분은 세 번, 네 번씩 도장을 전화를 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거의 126만 명이 이렇게 돼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20몇만 명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금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그동안 좋아했냐 안 좋아했냐 이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요새 세이브 코리아 아시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호남에서 열리고 있는 것과 또 다른 모임들이 있었어요. 경상도, 충북에 제가 네 개의 집회에 갔어요. 네 개의 집회. 밥도 못 먹고 그냥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있다는 데 가서 다 힘을 내라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고.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인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신 거예요. 옛날에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그냥 콧방귀 끼던 분들이 이제는 제 SNS나 이런 데 보면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몰라서 너무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 여기도 이 정말 교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분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옛날엔 청년들이 없었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모입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우리 그 애국 시민들을 많이 모셔요. 초청을 해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모인 조직들 이렇게 부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우리 동지들을 우리 동지라고 말한다면 동지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제 SNS에다가 저 광고를 내가지고 나라 살릴 일 같이 합시다. 대통령 지키고 나라 지키는 그 일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쭉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분들에게 제가 다시 만나자고 통지를 했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20명, 오프라인으로 30명, 이렇게 이제 50명이 모였다면 예를 들어 어느 한 그룹이 그래요. 해보면 거기는 75%, 거의 80%가 젊은이들입니다. 연세 드신 분 몇 없어요. 아니 연세 드신 분만 연세 안 든 사람만 모은 게 아니에요. 그냥 포괄적으로 했는데 젊은이들이 그냥 엄청나게 모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런 각성을 주셔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 아니라 연합 모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엄령이 아니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계몽령이라고 그래요. 여기 한번 계몽되신 분 한 손 들어보십시오. 예. 전에는 정말 말도 꺼내지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사회주의 세력, 종북 좌파와 싸워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함께 뭉쳐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